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형 액체 추진 로켓 엔진을 시험했다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6일 밝혔습니다. CSIS는 지난달 29일 촬영된 위성 사진과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프로그램을 위한 액체 추진 로켓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험은 4월 넷째 주에 예고 없이 진행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첫 준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고 올해에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진 않았습니다. CSIS는 앞서 북한이 2호기 발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은 대규모로 개발됐다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직 엔진 시험대가 새롭게 단장됐고 정비대와 경사로 수직 엔진 시험대, 수평 엔진 시험대, 탄도미사일 사일로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에 자갈을 깔아서 포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북한이 더 크고 정교한 우주 발사체와 위성, 미사일 발사를 위한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CSIS는 평가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저지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7일 발표했습니다. SBU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시도를 무산시켰다고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SB와 내통해서 기밀 정보를 넘긴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 대령 2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U는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 등 탑승 차량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통자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해서 타격하는 내용입니다. 바실 말리우크 SBU 국장은 이번 테러 공격 시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 취임 선물이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러시아 특수공작의 실패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7일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SBU는 또한 말리우크 SBU 국장과 키릴루 부다나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도 제거작전의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라파의 지상작전을 우려해서 이스라엘의 무기 수송을 중단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8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서 지난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의 라파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중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라파 전면 침공을 피하고 휴전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이루어져 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 내의 민간인 피해 등에 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작전에 관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이것은 전략적 실수이자 정치적 재앙 그리고 인도주의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루스팀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두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시급한 안보 지원 요청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한의 기념 우표와 기념 주화에도 여러 번 등장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음악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합창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은요, 합창 초연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세계 곳곳에서는 베토벤의 합창이 연주됐습니다.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 56살로 사망한 베토벤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죠. 20대부터 약해진 청력이 그가 사망하기 10여 년 전에 완전히 소실돼서 음악가에게 치명적인 청각장애인으로 살다 갔습니다. 간질환을 앓은 데다 위장도 안 좋았다고 하죠. 학계에서는요, 음악가인 베토벤의 청력 상실 원인을 궁금해했는데요. 그런데 산호세 주립대학교의 아이라 브릴리언트 베토벤 연구센터가 그 원인을 임상화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요, 연구의 결정적인 근거는 베토벤이 생전에 직접 잘라서 지인의 아내에게 주었다는 그의 머리카락입니다. 연구팀이 경매와 박물관 등에서 온 머리카락을 분석했는데요. 그랬더니 베토벤 머리카락의 납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거의 100배 높게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납에 중독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청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200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토벤의 납 중독 섭취 경로로 포도주가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베토벤이 생전에 하루에 포도주를 거의 한 병씩 마셨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 포도주의 단맛을 위해서 아세트산 납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높은 함량의 비소까지 나왔고요. 수온도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천재 음악가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자신이 듣지 못하는 걸 슬퍼했고요. 수치스럽고 끔찍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도 그가 청력을 잃었을 때 완성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얘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밀키트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산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5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 9분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31도에 화창한데요. 북한 날씨였던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로 알아보겠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북한 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2도 분포,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합니다. 평양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도를 예상하고요. 개성은 9도에서 20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12도에서 22도, 중강 10도에서 24도, 함흥 10도에서 27도, 원산 12도에서 25도, 청진 8도에서 22도, 끝으로 해산은 5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 날씨는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겠습니다. 동해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앞바다에서 1에서 3m, 오후에는 1.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오후에는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폭탄 선적을 중단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휴전 협상이 재개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항소법원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부르던 노래를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일부 기업의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먼저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던 미국산 폭탄의 선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또 영국 BBC 등 몇몇 언론이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폭탄 수천 개의 선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처가 지난달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26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한 이유가 뭔가요?
네, 한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 결정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갈 곳 없이 대피하고 있는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900kg 폭탄의 최종 용도와 또 가자지구의 다른 곳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밀집된 도시 환경에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보내는 이 강력한 폭탄이 라파 공격에 쓰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고려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이 조처가 약 150만 명이 이집트 국경 인근 캠프에 모여있는 라파를 겨냥한 공세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이스라엘 지도부에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한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8일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이 무기 선적을 보류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라파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맥락에서 일부 단기 안보 지원 선적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무기 선적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요. 미국이 이스라엘 행 그 무기 선적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10월 7일부터 가자지구 전투가 시작된 뒤로 알려진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그동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고 가자 내 많은 곳이 폐허가 되고 이 3만 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어도 미국은 이 폭탄과 미사일 수만 발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보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 선적을 중단한 폭탄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예, 900kg 폭탄 1,800발, 226kg 폭탄 1,700발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이 밖에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 직격탄 6,500발도 나중에 보낼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정부가 이를 재검토 중이라고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휴전을 성사하기 위한 협상 재개되는 걸로 알려졌죠.
네.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소식통을 인용해서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휴전회담에 참여한 5 당사자가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회의가 8일 오전에도 계속될 걸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집트 소식통에 언급한 이 5 당사자는 하마스,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그리고 카타르입니다.
네, 지난 6일에요. 하마스가 그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또 거부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7일 양측의 휴전에 다시 합의하라고 촉구를 했죠.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조정관은 카이로에서 재개될 협상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을 포함해서 모두 협상 테이블로 오고 있다면서 남아있는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중재국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에 3단계 휴전안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죠?
네, 3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하고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항목에서 의견이 다른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항목은 휴전 성격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이 끝나면 군사작전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마스 측은 휴전이 전투를 완전하게 중단하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휴전안에 들어있는 지속 가능한 평온, 이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평온이란 게 어떤 뜻일까요?
네, B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휴전안 초안에 2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으로의 복귀에 관한 언급이 있고요. 이는 군사 및 적대적 작전의 영구 중단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휴전안 초안은 지속 가능한 평온을 전투를 완전하게 중단한다는 뜻으로 정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AP통신은 하마스가 휴전 2단계에서 지속가능한 평온이 발효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해야 모든 인질을 석방할 거라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지구토론을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홍콩 법원이요. 반정부 시위대가 부르던 노래를 금지했네요.
네, 홍콩 항소법원이 8일 이 반정부 시위대의 노래를 금지해달라는 홍콩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홍콩 고등법원은 이 해당 노래의 금지가 무고한 제3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거란 이유로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항소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진 겁니다.
네, 항소법원이 금지한 노래가 어떤 건가요?
예, 홍콩의 영광을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네.
예, 2019년에 진행된 반정부 시위에서 널리 불려지면서 알려졌는데요. 이후 이 노래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상징한 노래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이 노래가 연주돼 홍콩 당국을 격분시켰습니다. 심지어 어떤 행사에서는 중국 국가 대신에 이 노래가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홍콩은 중국의 반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고요. 대신에 중국의 국가인 위용군 행진곡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홍콩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 노래를 금지한 이유 알아보죠.
예, 제레미 푼 판사는 판결문에서 작곡자가 노래를 무기로 만들려고 의도했고 또 그렇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푼 판사는 또 이 노래는 2019년 이래 홍콩을 괴롭히는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원동력으로 쓰였고 특정 사회 부분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판결로 이 홍콩 안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 노래를 절대 틀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범죄 의도를 가지고 노래를 방송하거나 연주되는 것도 금지됩니다. 거기에다가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서도 이 노래를 재생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인터넷에서도 틀거나 들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벌써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몇몇 계정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해당 홍콩 법원의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나온 법원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법원 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지난 1997년에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뒤에 홍콩에서 이렇게 노래가 금지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 이 노래 때문에 체포된 사람이 있었나요?
AP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공공장소에서 이 노래를 연주한 사람들을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 같은 죄목으로 당국에 체포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쪽에서 나온 반응도 들어보죠.
예, 판결이 나온 뒤에 중국 외교부의 논평이 있었는데요.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써서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를 모욕하는 일을 막는 게 홍콩 당국의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사에 대한 수출 단속을 강화했다고요?
네, 미국 상무부가 인텔, 퀄컴을 비롯한 일부 기업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라이센스를 취소했다고 로이터, CNBC 등 주요 매체가 8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8일부로 즉각 허가 취소가 통보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상무부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나요?
예, 상무부는 앞서 이날 화웨이에 대한 특정 라이선스를 취소했다고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대변인도 8일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어떤 기업들이 해당됐고 어떤 라이센스가 취소됐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화웨이에 대한 특정 라이센스가 취소된 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무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건지는 설명했습니까?
네,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통제가 어떻게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적인 환경과 기술 환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수출 허가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화웨이가요, 지금 미국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라가 있는 기업이죠?
네, 미국 정부는 2019년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돼 있고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네.
예, 이렇게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론된 기업들은 허가증을 받았던 거네요.
네, 상무부는 2020년에 인텔에 노트북에 들어가는 칩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내줬고요. 퀄컴도 2020년에 구형 휴대전화용 4G 칩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요, 화웨이가 또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는데요.
네.
예,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7 나노 칩이 탑재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처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화웨이는 또 지난달에 최초의 인공지능 지원 노트북인 메이트북 X 프로를 출시했는데요. 이 노트북은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로 구동됩니다.
네, 인텔 기술이 이용됐다는 거네요.
네, 이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예, 상무부가 인텔에 이 칩을 화웨이에 판매하도록 승인했다는 건데요.
네.
예, 일각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이 라이센스가 화웨이 부활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화웨이사 실적이 껑충 뛰어 올랐다고요.
예, 미국 정부의 부품 공급 규제로 화웨이는 한때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작년에 회사 순이익이 메이트 60 프로 판매 등에 힘입어서 1년 전보다 144% 이상 증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라이선스가 취소된 해당 기업들 어떤 반응인가요?
예, 로이터통신 요청에 인텔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고요. 퀄컴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 전원을 박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허무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의 모 기업을 둔 스마트폰 앱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법에 반발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보이스카우트가 이름을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연기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에일린 캐넌 판사는 7일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재판 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네, 재판을 연기하는 이유를 뭐라고 밝혔나요?
네, 캐넌 판사는 5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기밀 문서를 취급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계류 중인 다양한 사전 재판 신청을 완전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 법원의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캐넌 판사는 재판 전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 측 모두 재판 일정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특검 특검 측은 따라서 재판을 7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캐넌 판사가 새로운 재판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관련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시작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퇴임 후에 연방법에 따라서 정부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납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택으로 가져갔고 또 이후 정부의 반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7개에 달하는데요.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요.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 관련 혐의가 6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 외에 형사 기소된 건이 더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 유출 혐의를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 외에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다른 두 가지 형사 기소 내용은 뭔가요?
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폴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서 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첫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나머지 한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관한 재판인데요. 이 재판은 현재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도 심리가 열렸는데요.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대니얼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니얼스 씨는 배심원들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침묵을 지킨 대가로 13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 노골적이고 거침없는 태도로 증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당사자를 통해서 알려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니얼스 씨는 증언에서 지난 2006년 미국 서부 네바다주 레이크 타호 인근에서 열린 골프 대회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했고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스 씨는 또 그날 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명 TV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것을 제의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증언들이 지금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 씨의 증언에 고개를 저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재판 후 공개된 법정 속기록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호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재판장석 옆으로 불러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변호인에게 당신의 의뢰인이 이 시점에 화가 난 것은 이해하지만 소리가 나게 욕설을 하고 눈에 보이게 고개를 흔드는 건 모욕적인 행동이라면서 이는 증인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배심원들도 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번 증언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7일 오후 대니얼스 씨의 증언이 선정적이라며 캐넌 판사에게 심리 무효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캐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증언 중에 일부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니얼스 씨 증언은 이걸로 끝이 난 건가요?
네, 아닙니다. 8일 수요일 하루는 휴정을 하고요. 9일에 대니얼스 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심리 후 뉴욕 검찰 측은 대니얼스 씨에게 할 질문이 더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만약 이번 재판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개인데요. 각 혐의에 대해 최대 4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지만 그래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재판을 최대한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재판 전에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이죠. 틱톡. 젊은 층한테 참 인기가 많은 소셜미디어인데요. 이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틱톡은 7일 자사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시켜달라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의회가 마련한 틱톡 금지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틱톡 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새 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또 대통령에게 90일간 매각 시한을 한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시한은 최장 1년이 되는 겁니다. 미국 의회는 해당 내용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대외 안보 지원안에 연계해 통과시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의회가 왜 이런 법을 마련하게 된 건가요?
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김으로써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과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틱톡 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단일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이고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만약에 틱톡이 그 법이 제시한 시한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틱톡 측은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강제로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도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 시행은 지연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를 둘러싼 법적 싸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몬태나주는 지난해 주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일시 정지된 상황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틱톡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연방 법무부는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하원에서 틱톡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새 법은 틱톡과 같은 앱에 대한 바이트댄스의 소유권으로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면서 이제 바이트댄스는 매각 절차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이름을 바꾼다고요?
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전국회의에서 이름을 스카우팅 아메리카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기르고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도와주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름을 왜 바꾸는 건가요?
네, 회원 수 때문으로 보입니다. 로저 크론 회장은 발표 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회원 수가 적은 것을 언급하면서 보이스카우트를 보다 포괄적인 조직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론 회장은 또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모든 청소년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름 변경은 114년 연맹 역사상 처음이고요.
네.
바뀐 이름은 창립 115주년이 되는 2025년 2월 8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회원 수가 적어서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국 스카우트는 회원 수가 500만 명이던 1972년 제일 규모가 컸습니다. 이후 2018년에 200만 명을 넘는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100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도 회원 수가 많이 줄었고요. 현재 100만 명 가운데 17만 6천 명 정도의 여자 어린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스카우트 소년인데 여자 아이도 가입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보이스카우트는 2018년부터 7살부터 10살까지 여자 아이들을 컵스카우트란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걸스카우트 조직은 또 따로 있는데 왜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여자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요?
네, 당시 보이스카우트 연맹 측 여자아이들을 받아들여 달라는 외부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모들이 자녀를 한 군데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걸스카우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카우트가 11살에서 17살까지 여학생 모집 대상을 확대하면서 프로그램 이름을 스카우트 BSA로 바꾸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서 2018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가 됐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도 보이스카우트와 충돌해 왔던 미국 걸스카우트는 7일 보이스카우트 이름 변경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또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오랫동안 이 성소수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네, 보이스카우트는 1990년 회원이었던 제임스 데일 씨가 럿거스 대학의 동성애자 모임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명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동성애 청소년에게 가입을 허용했고 2015년에 동성애자 성인 지도자들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풀었고요. 2017년에는 성전환 청소년도 가입을 받아줬습니다.
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또 성추문도 있었네요.
네, 2020년 보이스카우트는 파산 보호를 신청했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 과정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8만 명에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24억 달러가 소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한편 전미 여성기구는 이번 보이스카우트의 이름 변경을 환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20세기로 접어든 1907년에 다시 금융공황이 발생하자 미국 연방의회는 중앙은행 설립에 착수해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준은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기 시작함으로써 이후 미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변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4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연준은행들은 미국 민간은행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유럽으로 무역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촉진했고 이는 간접적으로 전쟁 비용 마련에 도움을 줬습니다. 대공황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연준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합니다. 1933년과 35년에 은행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설치됐고 연준 안의 힘의 균형이 12개 연준은행에서 연준 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제정된 고용법은 최대 고용 추구를 연준이 수행할 책임 가운데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In the Far East that we have taken up arms under the United Nations to preserve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for free nations. We are fighting.
한국 전쟁 기간이었던 1951년 당시 해리 트루먼 행정부와 연준은 금리 인상 문제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화하자 결국 재무부 연준 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준은 이를 통해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물가는 낮고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내내 유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정부 적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러자 1979년 8월에 취임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잡았습니다.
Today it's my pleasure to welcome Alan Greenspan back to official service to his country.
I say official service because even in private life.
1987년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연준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린스펀 의장 체제 아래 있던 1990년대는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평화 시대에 있어 가장 긴 경제 확장기로 특징지어집니다. 2007년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2008년에 들어 특별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연준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확장해 금융시장에 대대적으로 돈을 공급했습니다. 또 2007년 가을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2008년 말까지 금리가 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연준은 가구와 기업 그리고 공동체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처와 프로그램들을 동원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단면을 여러 방면에서 바꿔놨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늘어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미국의 식생활 변화.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요식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여겨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식사 장소가 식당에서 집으로 변한 겁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주일에 집에서 5번 이상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는데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분위기에 더해서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도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들 집에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미국인들이 요리하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구운 빵 사이에 소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여러 채소와 함께 소스 등을 넣어서 먹는 고기 겹빵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해먹는 또 다른 음식은 메쉬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튀김과 그릴드 치즈도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그릴드 치즈는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구워낸 음식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식재료를 사는데 얼마나 쓸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번 식료품점에 들릴 때 쓰는 평균 비용은 약 155달러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240달러가 되네요. 집요리의 동반자, 밀키트. 집에서 요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산업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에 묶음을 뜻하는 키트를 합친 것으로 식사 묶음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쉬의 설명 들어볼까요?
It's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20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고 메뉴마다 딱 필요한 재료가 정량이 준비돼서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자,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돼지고기 볶음을 해먹는다고 해볼게요. 어떤 식재료가 필요하죠?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등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마트에 가서 각각 필요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야 하는 건데요. 밀키트 서비스는 한 메뉴를 주문하면 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법까지 담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했습니다. 밀키트 직접 시켜볼까요? 앞서 언급한 헬로프레쉬를 비롯해서 홈셰프, 에브리플레이트, 블루 에이프런 등 미국에는 많은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헬로프레쉬에서 주문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이 헬로프레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메뉴 계획을 선택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메뉴인지 아니면 채소 위주의 메뉴인지 혹은 이 조리 시간이 짧고 쉽게 조리 가능한 메뉴인지 등 그 6개 항목을 정할 수 있게 해뒀네요. 식사할 인원을 선택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받아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두 번 받아보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약 $90가 나오네요.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하니까 주별로 가능한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도 보이고요. 치즈버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마늘 버터 소스에 볶은 새우 파스타와 호박, 토마토, 피자 등이 보이네요. 저는 첫 배달로 치즈버거와 새우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 주문하면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자, 큰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는 메뉴별로 봉투가 나뉘어서 재료가 담겨있네요. 먼저 치즈버거입니다. 양파와 감자, 빵, 고기, 그리고 마요네즈와 케첩 등의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봉투도 볼까요? 자, 다른 봉투에는 스파게티 면과 새우, 그리고 레몬과 마늘, 파마산 치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조리법도 들어있네요. 조리법에는 조리 순서대로 방법과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게 제작도 있습니다. 밀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한식. 미국 대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들어서 한식 전문 밀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한식 전문 밀키트 업체 중 한 곳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한식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돌 육개장과 차돌박이 배추 전골, 또 마포 돼지갈비와 함께 치킨 데리야끼, 고등어 조림, 크림 파스타, 김치전과 무생채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비용은 $145입니다. 또 다른 한식 전문 밀키트 홈페이지도 들려볼까요? 이 업체는 한번 주문하면 여러 메뉴를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메뉴를 받아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삼겹살 볶음이 $17 하고요. 궁중떡볶이는 $18입니다. 떡만둣국은 $19, 그리고 닭볶음탕은 $17 하네요. 한식 전문 밀키트 사업을 하는 맥스 씨는 이 한식 반찬 사업의 경우 서양식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끝나는 거지만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밀키트라는 게 손님들이 조금은 식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밀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정체 국면을 맞았고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요인 등이 더해져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시범적으로 시켜본 밀키트 있었죠?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함께 식사한 가족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줬는데 그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집밥 경제, 특히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이라는 표현 외에도 이 luck, 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eg라는 단어로 행운을 빕니다 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시작합니다.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나는 당신이 그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경쟁에서 상대방보다 앞서 있을 때 leg up. Leg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잘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가장 힘든 경기예요. 여기서 leg는 segment, 부분을 말합니다.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그러나 보스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Has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아마도 그러나 이 사업 계획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Cost an arm and a leg. 팔과 다리를 살 만큼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상관없어요. 행운을 빕니다.
The expression to break a leg. This may sound violent, but it is not.
To break a leg. 다리를 부러뜨려요. 듣기에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We often say this to wish people good luck.
이 말은 행운을 빌 때 쓰는 말입니다.
In the theater, you should never wish an actor good luck. That is considered to be unlucky.
무대에서는 배우에게 good luck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을 가져올 거라 간주됩니다.
They have strange customs.
그들은 이상한 관습을 갖고 있어요.
Instead, you should say to them, break a leg.
Good luck이란 말 대신 break a leg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But even if you are hardworking and gifted, you may also need something else to succeed on Broadway. Luck.
만약 당신이 재능 있고 열심히 해도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려면 행운도 필요합니다.
Maybe that is why theater people are so superstitious.
아마 그래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미신적일 겁니다.
They have customs or behaviors that many non-theater people may find strange.
그들의 관습이나 행동은 대다수 연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보입니다.
It may come from the theater, but you can say it to anyone who needs a little luck.
Break a leg. Break a leg라는 표현이 극장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행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You can tell a friend to break a leg before they give a speech at a wedding or a big presentation at work.
결혼식에서 연설 전인 친구에게나 회사에서 큰 프레젠테이션, 설명회를 앞둔 친구에게 break a leg, 행운을 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번 더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경쟁에서 상대방보다 앞서 있을 때 leg up이라는 표현, has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cost an arm and a leg, 팔과 다리를 살 만큼 비싸다, break a leg, 행운을 빕니다. 레그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켄드에 Take My Breath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ire in your eyes. I saw the fire when I look into your eyes. You tell me things you wanna try. I know temptation is the devil in disguise. You risk it all. Hold on to your tight.